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우리가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읽고 있죠. 어떠세요? 계시록 22장을 펴놓으니까 아 이제 성경 정말 다 읽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괜히 설교를 여러분이 한 건 아니고 듣기만 했는데도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성경의 한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종결짓는, 성경 전체의 비전을 마무리하는 그런 정말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본론 단락은 사실 이미 22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1단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럼 뭐냐? 말하자면 후기 같은 거죠. 에필로그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후기 단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그 계시록의 본론 부분을 20여 차례에 걸쳐서 1장 후반부터 22장 그 초반부까지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20여 주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바가 무엇인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강조되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죠. 이 세상에서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격려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실제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 보이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 훨씬 더 큰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에게 어떤 그 천상의 실제가 열려서 보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그 통치권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들을 통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잠시 잠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의 정황들 속에 우리가 직면하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서 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그냥 누가 더 많이 갖느냐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끝장내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세상 앞에 서게 되면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위축됩니다.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들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0절서부터 읽었는데요. 6절부터 이제 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6절, 7절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기에서 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에필로그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중요한 본론의 말씀을 할 건데 그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못 받고 시작하는 부분이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굉장히 유사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 봐, 내가 속히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후기 부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울려퍼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온 김에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1장 8절의 말씀은 뭐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반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은 이 후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 부분에서 했었던 말씀들을 다시 본문이 끝난 뒤에 후기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에서 열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의 말씀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될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을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시작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이 우주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그 우주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와 목적을 관철시켜서 완성할 분이시다 하는 점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하신 분이 그 마침을 주장하고 계신다. 계시록의 환상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이 우주 역사라는 장대한 소설의 집필가입니다. 그분의 머릿속에서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은 어디에서 마무리될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건 사고가 점철되면서 원래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그냥 마무리되고 흐지부지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가지고 계셨던 뜻, 의지, 계획, 목적이 완성될 때가 있으며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깝다, 속히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긴박감을 전제로 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기회는 많아, 한번 해봐,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긴박감 위에서 요청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 가지 환상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1장 후반부부터 22장 초반까지 본론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라는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1절로 넘어가면 이어지는 말씀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의미심장하기도 한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전도하지 말아라, 회개를 선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지 않은 채로 열려 있고 또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인봉되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주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너에게 주어진 내 역할, 신자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에게 주는 모든 권면을 이런 긴박감을 전제로 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보았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그 성에 들어갈 자와 그 성 밖으로 쫓겨날 자가 구분돼서 묘사가 되고 있죠. 14절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성에서 쫓겨날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쟁이들로 묘사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 안에 들여지는 사람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고 성실하고 매너 있고 사람이 좀 뭐랄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흐뭇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이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들과 대비되는 특성들을 묘사하는 쪽으로 묘사가 되지 않고 단 하나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 그러니까 겉옷입니다. 악인들은 여러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의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단 하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빤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탁을 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자기 두루마기를 세탁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무도 능히 따라 부를 수 없는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의 표현이고 곧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장로가 보좌 주위에 있었던 장로가 요한에게 이 사람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은 알지 못하고 당신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로 악행을 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선행으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사역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영원히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 사하셨은즉 그들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져도 되느냐?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야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쫓아 들어온 것이라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냥 단지 과거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나만의 죄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완성된 제사였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감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2절에 보듯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악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 그런 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아득한 어느 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이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자꾸만 먼 미래의 어떤 날로 이렇게 미루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도둑같이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이미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속히 올 것이다, 머지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시점이니까 아유 그때도 멀지 않았다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뭐 또 한참 지나야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라는 먼 개념으로 미루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을 놓고 보면 종말이 멀지 않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그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접할 때마다, 멀쩡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그렇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면, 죽음의 날을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로 소환되는 것이죠. 역사적 종말로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적 종말이 먼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멍때리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자 됐다 이제 와라 하고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그 삶,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 버리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후기 말씀에서도 긴박함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긴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긴박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310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기회가 주어져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사랑을 하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부 각 지체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각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공동체의 또 작은 모임들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우리 세현 형제가 기도한 대로 지체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 또는 더 많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 삐진 것을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리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 그리해라. 언제 하나님이 종칠지 모른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급함을, 긴급함을, 하나님의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조금 더 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다른 일로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